요한계시록 16장 17절입니다. 일곱째가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가로되 되었다 하니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이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어찌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오므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빌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없더라. 또 중수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그 박제로 인하여 하나님을 회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로라. 일곱째 대접 재앙입니다. 일곱째 대접 재앙은 그것이 얼마나 큰 재앙이냐 하면 그 대접이 공기 가운데 쏟아졌기 때문에 앞에서 봤던 해에 쏟은 것 또는 무슨 큰강 유브라데에 쏟은 것 강과 물 근원에 쏟은 것 바다 가운데 쏟은 것 이런 것과 달리 피할 수 없는 재앙인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물에 빠져 죽으니까 그럼 물에 안 가면 강가에 안 가면 되고 바다에 안 가면 뭐 빠질 일 없고 하는 것과 달리 모든 생물은 호흡을 해야 되고 공기 가운데 이 일곱 번째 대접을 쏟았다 하는 것은 이 대접의 재앙을 일곱째 대접의 재앙을 피할 도리가 없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재앙은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이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어찌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오므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여기 18절을 보시면 크다는 말을 계속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실 겁니다. 큰 지진이 있어 어찌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오므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해서 이것이 이 일곱째 대접의 재앙이 그 재앙의 크기가 아주 심각하고 최종적인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일곱째 대접은 대접의 재앙은 재앙의 그 크기와 범위와 또 피할 수 없음을 얘기할 뿐만 아니라 17절에 있는 바와 같이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가로되 되었다. 성전 보좌로부터 나온 음성이니까 아마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으로 추측이 됩니다. 되었다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말의 진노가 온전히 임했다. 이제 됐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최종적 그 재앙이 이 일곱째 대접인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마지막이란 뜻은 아닙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앞에 있었던 일곱 인이나 일곱 나팔이나 일곱 대접이나 지금 예수님의 초림 사건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사 승천하시고서 다시 오시는 때까지 전 이 신약 시대에 일어날 모든 하나님을 반대하는 세력과 이 세상의 죄악된 그 풍조에 대하여 하나님이 내리시는 재앙들을 설명하는 것이지 이 순서들이 꼭 시간적인 순서를 따른 것이거나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마지막 때를 이렇게 순서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들로는 의도되어 있지 않다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이 일곱째 대접이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께서 종말의 끝에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을 향하여 그 진노를 크게 적들을 쳐부시는 최종적인 큰 재앙을 임하게 하셨다라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왜 이것을 마지막으로 보지 않느냐면 마지막 심판은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20장 계시록 20장 11절 보시면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이게 마지막입니다. 그죠? 마지막 우리 백보좌 심판대죠. 그러니까 이때는 죽은 자들도 다 구원을 얻은 자거나 아니거나 간에 다 다시 부활하여 심판대 앞에 서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형벌의 심판을 여기서 받을 것이요. 또 우리는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다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이 마지막 심판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일곱 인이나 일곱 나팔이나 일곱 대접은 의미가 다르죠. 이것들은 그 마지막 심판을 향하여 가고 있는 역사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깨우치고 확인시키는 것으로 등장하고 있지, 그것으로 역사를 끝내거나 그것으로 역사를 뒤집거나 하려는 그런 식의 재앙들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실제적인 우주와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확인케 하며 세상이 거짓되다는 것을 확인케 하는, 그래서 여기에 등장하는 모든 재앙들은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임하게 하시지만 따지고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하여 스스로 자초한 재앙들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시 본문으로 오셔서, 그래서 이 일곱 번째 대접은 말하자면 재앙으로서 가장 크고 최종적인 재앙인데 그 재앙의 대상이 누구냐 하면 큰 성입니다. 19절이죠.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큰 성은 바벨론이라 이렇게 되어 있고,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진다 해서 큰 성이 대표적입니다마는 만국의 성들이 큰 성과 내용과 성격과 본질에 있어서 동일한 것임을, 동질의 것임을 여기 그리고 있습니다. 이 큰 성은 말하자면 11장, 요한계시록 11장에 이렇게 소개되어 있었습니다. 11장 8절 저희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니라. 이 큰 성은, 이 큰 성은 그때 우리 11장 할 때 이 성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 이해를 했었습니다.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합니다. 이건 이 세상 자체를 함축하죠, 이 큰 성은. 그리고 대표적인 이름으로는 바벨론입니다. 우리 지금 오늘 본문에서 본 바와 같이 큰 성은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의 대표적 명칭입니다, 지금. 근데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표적 성격으로서의 이 큰 성, 바벨론은 이름으로는 바벨론이고, 그것이 이제 바벨론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의 힘의 대표적 이름을 갖게 된 것은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가 된 탓입니다. 또 바벨탑을 그 어원으로 갖고 있는 탓입니다. 바벨탑을 세울 때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을 대항하여 탑을 세웠던 것과 하나님의 백성을 포로로 한 바벨론이라는 역사적 사실을 그 근거로 하여 바벨론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의 대표적 명칭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여기 지금 11장 8절에서는 그것은 영적으로 소돔이고 애굽이다 이겁니다. 소돔이 뭐였습니까? 가장 부패했던 곳, 그죠? 부패한 도시. 애굽은 하나님을 대항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종으로 삼고 자기들의 힘을 의지하여 살며 하나님의 뜻을 거스렸던 나라.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말하자면 이 바벨론, 이 큰 성입니다. 그러니까 만국의 성들이 함께 무너지는 것은 그 만국의 성들이라고 표현함으로써 큰 성이 이 세상의 어느 하나가 아니고 이 세상 전체를 대표하는 것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만국의 성들이 무너진다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온 우주, 이 세상 전체의 세력들과 범위들을 의미하려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문화, 정치, 경제, 사회 이런 것들을 포괄한 세상적 정신, 세상적 세력, 세상적인 힘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여 이 하나님의 일곱째 대접의 재앙의 그 목적물이 되어 이 재앙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바벨론의 멸망, 바벨론의 그 파멸에 대해서는 17장과 18장에 걸쳐서 이제 다시 한번 더 자세히 설명이 되어질 것입니다. 21절에 가시면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또 중수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며 사람들이 그 박제로 인하여 하나님을 회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로라. 아까도 설명했다시피 이 일곱째 대접 재앙이 아직 마지막이 아닌 것은 아직도 이 재앙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을 회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심판의 자리에서 어딜 회방을 하겠습니까? 마지막 선고를 받고 마지막 그 이제 형 집행을 받는 자리에 가면 회방을 할 틈이 있나요? 여기서는 아직 회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봐도 이것이 최종적인 것은 아닙니다. 최종을 향하여 나가고 있죠. 근데 여기 중수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등장하는 것은 이 우박이 지진과 함께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의 방법, 재앙의 무기로 성경에 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스겔 38장에 가보겠습니다. 에스겔 38장 19절 1212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212페이지 내가 투기와 맹렬한 노로 말하였거니와 그날에 큰 지진이 이스라엘 땅에 일어나서 바다의 고기들과 공중의 새들과 들의 짐승들과 땅에 기는 모든 벌레와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내 앞에서 떨 것이며 모든 산이 무너지며 절벽이 떨어지며 모든 성벽이 땅에 무너지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내 모든 산 중에서 그를 칠 칼을 부르리니 각 사람의 칼이 그 형제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온욕과 피로 그를 국문하며 쏟아지는 폭우와 큰 우박덩이와 불과 유황으로 그와 그 모든 떼와 그 함께한 많은 백성에게 비를 내리듯 하리라. 여기 하나님의 심판의 무기들이 큰 지진, 그렇죠? 그다음에 전쟁, 온역, 폭우와 큰 우박 이런 것들이 말하자면 하나님의 진노의 한 방편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특별히 우박을 거기서 꼭 집어내야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신다면 여호수아 10장으로 가보십시다. 구약성경 334페이지 여호수아 10장 1절부터 봅니다. 여호수아가 아이를 취하여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거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이며 아이보다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헤브론 왕 호함과 야르무드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아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가로되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으로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니라 하매 이러므로 아모리 다섯 왕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무드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서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한 가나안에 이제 입국한 이스라엘 백성 앞에 이 아모리 다섯 왕이 연합을 하여 그 대적을 합니다. 6절 기부온 사람들이 길갈진에 보내 여호수아에게 전언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서 우리를 구조하소서. 산지에거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로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그들의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서 그들에게 갑자기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도륙하고 벳호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동이 우박을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려오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의 죽은 자가 더욱 많았더라. 이 사건은 상당히 의미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된 땅으로 들어가는데 그를 대적하는 연합군 아모리 다섯 왕이 모여 그들을 대적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하는 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붙이셨는데 이스라엘 군사의 손에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망가는 저들에게 큰 우박을 내려 저들을 치셨습니다. 이런 것들이 말하자면 지금 이 요한계시록의 설명들이나 등장하는 내용들의 그 구약적 배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의미들을 그냥 계시록만 놓고 문자적으로 생각을 해서 마지막 날에는 꼭 지진이 나고 꼭 우박이 떨어지고 이런 식으로 따질 문제가 아니라 무엇을 의미하려고 하느냐라는 대로 가야 합니다. 이 계시록을 문자적으로 해석한 책들이 시중에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보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 예를 들면 역사상 큰 우박이 떨어진 사건들을 모아놨거나 계시록에 나타나는 재앙들과 그 비슷한 그런 불비가 왔다든가 이런 것들을 그 책에 기록해서 호기심을 자극하는 정도가 아니라 성경을 보는 눈을 그렇게 붙잡아 놓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경계해야 합니다. 종말에 관한 이해들은 계시록이 장래일을 내다보는 것을 하나님의 뜻을 내다보고 있고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결국을 내다보고 있는 것이지 장면을 내다보고 그 드라마의 그 스토리들을 이렇게 우리에게 외우게 하거나 시간표를 가르치려고 의도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전파 견문록이라는 그런 프로가 있습니다. TV에 애들이 나와서 어떤 단어를 또는 어떤 내용을 이제 설명을 하고 이제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였냐면 이제 대표적으로 재밌었던 게 아침에는 니은자였다가요 저녁에는 일자가 돼요. 양말입니다. 이해가 아시죠? 아침엔 니은자였다 저녁에는 일자가 되는 이렇게 설명을 해요 애들이. 근데 아주 기가 막힌 설명을 하나 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창문을 열었더니 눈이 왔어요.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죠. 뭐에 대한 설명인지 아십니까? 띠용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감격한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문을 눈이 왔어요. 띠용 이렇게 된 거예요. 아 이거 이제 저 테이프로 듣는 사람들은 억울하겠어요, 그죠? 그렇게 설명을 해요. 근데 이제 그 설명 중에 무슨 이런 건 뭐 다 뭐 이렇게 그 이해가 가는데 도저히 맞출 수 없는 게 있어요. 애들이 그 설명을 한 것을 나중에 정답 답을 우리가 알고 해도 아 이건 우리가 유추할 수가 없겠다는 게 뭐였냐면 팔을 쭉 펴고 하늘을 봐요. 이 설명이 뭐겠어요? 체조인가? 뭐 이렇게 됐잖아요. 이게 뭐예요? 베란다예요, 베란다. 그러니까 아니 생각해 보세요. 이 연상이라는 게 팔을 쭉 체조를 하나? 만세를 부르나? 행복하나? 이렇게 연상인지 어디서 거짓 그러는지로 연결은 아무 힌트가 없잖아요. 안 그래요? 우리 계시록 보면 그래요. 그 얘기하려고 그래요. 계시록의 설명들은 구약적 배경을 갖고 있고 성경 전체의 흐름 속에서 이해하지 않고 띄어내면 아까 같이 돼요. 어떻게요? 아침에 일어나서 창문을 열었어요. 그 창문을 열었더니 눈이 왔어요. 그 열심히 눈 오는 날만 기다리고 있으면 안 되죠. 뭐였는데 설명은? 띠용이었다니까요. 그래서 이 계시록을 뜻밖의 다들 호기심 반, 두려움 반, 신비스럽고 이렇게 기이한 책으로 너무 어렵게 생각을 해서 다들 보기를 겁을 내고 이해하는 것도 겁을 내는데 가장 이해가 안 되는 이유는 성경 전체에 대한 기독교 신앙 전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탓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가면 아까 애들이 설명한 것 같이 계시록을 풀어내게 되는 겁니다. 그 실수를 우리가 하지 않아야 됩니다. 시편 46편으로 가십시다. 그래서 이런 말하자면 이런 지금 오늘 내용을 읽으면 그 내용을 읽으면서 결국 이 시편 46편이 떠올라야 된단 말이죠. 아, 이거 여러분이 어떻게 떠오르겠어요, 그죠? 그러나 하다못해 목사님은 떠올라야 되지 않냐 이거죠. 시편 46편. 자, 우리 한 절씩 교대로 읽읍시다. 저랑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바닷물이 흉용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거하심에 성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저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 도다. 같이 봅시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우리 오늘 본 본문 전체 내용이 여기 녹아있죠. 안 그래요? 2절 보세요.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용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그죠? 아까 섬들이 간데없고 산이 다 없어졌어요. 그럼 우리는 놀랄 일이 없죠. 5절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거하시며 성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리라. 이방이 혼하며 왕국이 동하였더니 저가 소리를 발하시며 땅이 녹았도다. 우리 오늘 읽은 오늘 본문 그대로가 여기 녹아있다고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10절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열방과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높으심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이 우리에게 왜 연결이 돼요? 우리는 그의 사랑을 입은 그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승리와 나타내시는 영광은 다 그의 백성들에게 은혜와 복이 되시니까. 우리가 이 계시록을 읽으며 성경이 설명하는 종말을 따라가 보면서 확인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대적들과 우리를 괴롭히며 대적하는 악한 세력들을 끊고 멸하시는 도다. 하나님은 우리를 복주시기 위하여 지금도 일하시고 결국 승리하실 것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된 자랑과 복을 충만히 주실 것이로다. 혓바닥이 요새 꼬여서 말이죠. 이게 계시록의 초점이요, 중심 내용이요, 우리를 인도하는 약속들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니 이 세상이 우리를 어찌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저 옛날 노아 홍수 때 애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꺼내실 때 그 아들을 보내어 십자가에 못 박으실 때 우리를 불러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실 때 명명백백하게 우리에게 알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 아들과 함께 무엇을 더 아끼시겠습니까? 땅이 요동하며 바다가 춤을 추며 성벽이 아무리 높은들 어찌 하나님과 하나님이 사랑하고 보호하는 그의 백성들을 만질 수 있겠습니까? 이 약속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된 신자의 길을 충성과 자랑과 승리로 주 앞에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